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옛언약과 새언약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의 결론으로 옛언약과 새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신 결론, 새언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가면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성취하신 새언약의 현실로 인해 이제 새언약의 백성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 자녀들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유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66권 성경을 완전히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정말 영원한 자유와 영광을 누리는 새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세상에 어떤 현실이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만 누리는 이 영광과 자유를 여러분 꼭 간직하고 늘 감사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새언약 백성들의 현실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보면 첫 구절에 새언약 백성들의 현실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비교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러함으로, 즉 이렇게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 놀라운 새언약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새언약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 찬송가에도 불렀지만 낙심의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영어로 하면 더 좀 뜻이 오죠. Losing heart, become discouraged or disappointed. 그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이 1절을 보시면 갑자기 이 낙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언약 백성들의 현실을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어떻게 알려주시냐 하면, 앞에서는 분명히 자유와 영광으로 알려주셨잖아요. Freedom and glory. 근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시작부터 뭘로 알려주시냐면 두 단어가 나와요. 낙심과 긍휼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낙심, discouragement, or disappointment, 그리고 mercy, 긍휼. 근데 이 두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걸로 새언약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신다고요. 근데 잘 어울리는 조합인가요? 낙심과 긍휼.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 않나요? 그것도 새언약의 축복을 알려주시면서 왜 낙심을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요. 분명히 새 언약의 영광과 축복을 자신이 받았다고 하셨고요. 새 언약의 직분으로까지 복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당시의 삶에 낙심의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낙심하지 않겠다. 낙심의 일들로 가득 찼다는 소리예요. 새 언약 안에서 세상에 낙심되는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도리어 낙심되는 일들로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옛 언약의 원리와는 분명히 다른 원리라는 거죠. 그죠? 뭐가 다를까요? 옛 언약에서는 낙심되는 일들이 없어지는 게 옛 언약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잘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낙심되는 일들이 없어지는 게 축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의 축복 아래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낙심되는 일들로 가득했다는 거죠. 이런 축복 누가 원할까요? 예수님 잘 믿어서 낙심되는 일들이 없어져야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당시 사도 바울을 낙심케 한 일들은 어떤 거였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뭐 개인적인 것보다 사역에서 이것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천국 복음만을 그토록 부르짖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3년 동안에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사역하며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떠나자마자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 영광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옛 언약으로 마치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돌아가.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까지 공격했죠. 참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공격받는 거면 괜찮았어요. 자신이 전한 복음까지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전한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야. 그뿐 아니라 자신이 가고 있는 복음 사역의 길은 가는 곳마다 편한 길이 없었어요. 환난과 박해로 가득 차 있어서 죽도록 심한 고생을 하며 고린도후서 첫 부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살 소망이 끊어진 네? 그 정도로 고난과 환난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몸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뭔지는 가시가 있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세 번이나 구했잖아요. 좀 없애달라고.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수고했는데 좀 없애주시지.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없애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참 좋은 소식이다 하고 받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천국 영광의 복음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자객단 만들어가지고 아시죠?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냥 큰 팀을 보내가지고 죽이러 다녔어요. 뭐 했다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자신의 삶에서부터 자신의 육체와 환경과 교회의 현실 그리고 이 세상을 볼 때의 사도 바울은 정말 낙심한 일들로만 가득 섰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뭘 알려주셨을까요? 옛 언약에서는 절대로 온전히 누릴 수 없는 복된 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었어요. Mercy of God. Great mercy of God. 이 긍휼이 예수님을 통해 아들까지 바치신 사랑으로 완전히 드러났고 그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영원한 천국의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 새언약의 천국 축복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세상에 낙심되는 현실보다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자기가 낙심해야 될 현실 정말 죄값을 치르고 지옥 심판으로 가야 했던 그 현실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히 자신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음만을 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새언약의 백성들의 현실을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낙심과 긍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그와 같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단어로 요약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은 낙심한 일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 좋은 소식보다요 낙심할 소식들이 더 많아요. 내 몸에서, 내 환경에서, 내 주위에서, 뭐 교회를 봐도, 뭐 주위를 돌아봐도, 이 세상을 봐도. 그런데 이 모든 낙심할 현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끝까지 이 긍휼의 복음만을 순전히 전하겠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성도는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낙심할 일들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이겨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매일매일매일 뭐가? 긍휼의 복음. 정말 우리가 낙심해야 할 사망과 심판의 현실에서 우리를 아들까지 바쳐서 건져주셨잖아요. 잠시 세상에서 겪는 낙심의 현실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는 시간들.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새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낙심조차도 새언약에서는 축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낙심할 일들조차도 언약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은 어떤 걸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긍휼이 어떤 건가를 설명해 주세요. 자신은 이런 긍휼을 받았다. 근데 그걸 잘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긍휼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내가 받은 긍휼은 어떤 긍휼인가, 지금도 어떤 긍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예. 글씨가 좀 작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로 하나님을 회방하며 하나님 아들까지 핍박하여 죽여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1절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다. 영생 구원을 얻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새언약의 직분까지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1절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어느 정도로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 죄에 대해. 자기 아들을 대신 아끼지 않고 바치기까지. 죄의 싹스를 치러주기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큰 죄악 중에 지옥 심판으로 가야 했던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셨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새 언약의 직분까지 맡기셨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게 새 언약의 직분이에요. 목사만이 아니라 직분자만이 아니라 이 놀라운 긍휼을 사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까지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낙심할 현실에서는 건져주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중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고 이제 자신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알려주는 복음을 순전히 전하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듣고 믿는 자들도 그 긍휼로 모든 낙심을 이겨내고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성취하신 새 언약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지만 다시 말하면 Mercy of God,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고요. 이 긍휼의 복음이 모든 낙심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 뭘로 발전할까요? 불평, 원망, 뭐 시기, 뭐 탐심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낙심을 그 자리에서 잘라내고 이길 힘은 긍휼, 십자가 사랑,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나를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시며 구원해 주시는 은혜. 이걸로 이기며 이 긍휼의 복음을 오히려 증거하며 새 언약의 직분의 사역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짐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2절에 그래서 이 자기가 낙심할 일들을 낙심하지 않고 긍휼의 복음만을 순전하게 전하겠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사도 바울은 여러 낙심되는 현실로 인해 복음이 잘못 전해지는 것으로 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 낙심되는 현실로 인해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고 괴휼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으로 가지 않겠다. 오히려 그 낙심할 일들이 있다고 해도 더 담대히 진리 복음만을 순전히 나타내는 것으로 하겠다. 그 진리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참 성도들의 양심에, 참 성도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으로 가겠다고 하십니다. 즉 교회에 문제가 있고 낙심할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을 실적 바꾸는 걸로 가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로 말씀을 실적 바꿔서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그들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마음에 순전한 복음으로 호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지 듣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려고. 이게 영어로 하면은 조금 더 말이 돼요. 여기 영어로 보시면 We have renounced disgraceful underhanded ways. We refuse to practice cunning or to tamper with God's word. 낙심되는 현실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 낙심되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복음 말씀을 슬쩍 바꾸거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왜곡하거나 변제시키는 것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에서 우리가 싸울 싸움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낙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공격할 때, 낙심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도 쓰시지만 사단은 그걸 유혹으로도 쓴다는 거죠. 낙심의 유혹이 찾아올 때의 가장 문제는 복음 말씀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낙심되는 현실들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슬쩍 바꾸거나 변질시키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복음이 교회마다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낙심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 그랬다는 거죠. 성도들도 여러 세상에 낙심되는 현실로 인해 다른 복음을 원하거나 참 복음을 듣기 싫어하거나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변명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낙심 속에서도 예수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깨닫고 이겨나가며 더욱 진리 복음만을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심이 복음을 버리는 것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는요, 복음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걸 붙드는지 버리든지. 그리고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거짓 사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예언약의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했던 자들의 문제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의 삶에 찾아온 낙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이었다는 거죠. 거짓 사도들은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낙심되는 일들을 창피한 것으로 여기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잘못 전했습니다. 낙심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뭐 없거나 아니면 불순종으로 인해 찾아오는 하나님의 언약 저주처럼 여기겠다는 거죠. 이게 꼭 언약 저주라고 안 그래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낙심되는 모든 일들 잘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면 낙심되는 일들이 해결 안 되면 거꾸로 무슨 소리예요? 잘 믿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낙심되는 일이 없거나 아니면 곧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예언약의 원리죠. 어떤 율법의 행위를 따라 복을 받게 되는 원리. 예언약의 원리를 따라 복음을 슬쩍 바꾸어 전하려 했던 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거짓 선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새언약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과 영원한 천국 영광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낙심되는 현실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새언약의 복음을 믿는 참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거짓 사도들과 같지 아니하여 어떤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낙심되는 성도들 앞에서도 오직 진리 복음만을 순전히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마음에 스스로 천구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변제시키는 것으로 자기의 사도됨을 좀 알아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도가 아니라 오직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가 전하는 순전한 복음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예언약의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은 숨은 부끄러움과 괴휼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숨은 부끄러움이 뭔지, 괴휼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뒤에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 창조 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뒷구절에 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어두운데 빛이 비추리라 하시는 말씀도 나오죠. 이게 다 창조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어두운데 빛이 비춘다. 사도 바울은 창조 사건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의 현실을 다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숨은 부끄럼, 괴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타락했던 사건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2장, 창세기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처음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삶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 죄의 정욕에 빠져서. 그때에는 그들의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루었고 죄의 수치로 인한 부끄러움에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Disgraceful, underhanded ways로 살아가는 자들.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삶. 누구도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있는 죄악들이 다 숨은 부끄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의로운 척 하는 거죠. 안에는 숨은 부끄러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를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피해 계속해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그랬고요. 그 사단에 종된 거짓 사도들도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도모하며 거짓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우두머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괴휼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있죠. 괴휼은 영어로 하면 cunning. 거짓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거짓 속임수. 같은 단어가 고린도서 11장 3절에 나옵니다. 사단에게 쓰여져요. 고린도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이, 뱀이 사단이죠. 그 간계로 이불을 미혹해 왔다. 여기서 간계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괴유라고. 원어적으로 보면 거짓 속임수 혹은 교활한 잔꾀, 잔머리 뭐 그런 뜻으로 될까요? 괴율과 간계도 원래 사단에게 속한 거였다는 거죠. 사단이 교활한 잔꾀를 냈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잔꾀를 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온갖 거짓으로 이브를 속였고요. 온 인류를 아담과 함께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바보같이 속임을 당한 건 아니죠. 자신도 그 정욕이 있었어요.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사단을 거짓의 아비, 괴율의 아비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 사단의 사역은 첫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어둠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 잘못 알게 하는 것, 아니면 진리에서 떠나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사단의 사역을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 신이라고 해요. 이 세대, the God of, a God of this age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단이 진짜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죠. 불신자들이 그 사단을 자신들의 신같이 우상처럼 섬긴다는 뜻이죠. 이 사단이 악한 이 세대의 우두머리라는 것. 그래서 세상 임금으로도 불리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사단이 거짓으로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 지금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거짓, 자기들의 종인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을 통해, 거짓 교회를 통해 불신자들이나 믿는 자들 마음까지도 혼미케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원어대로 하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어둠 속에 거하게 한다. 그 사단이 처음 아담과 이브를 거짓으로 속여서 어두운 죄와 타락의 길을 가게 했듯이 그 모든 후손들도 거짓으로 속이며 자신의 권세 아래에서 눈먼 소경으로 어둠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단순히 안 믿는 자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그들의 신과 그들의 아비와 같이 섬기며 거짓과 괴유를 따라가는 자들. 그것도 자기들의 정욕과 맞물려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사단을 우리 임금으로 섬기며 모든 거짓을 따라 함께 멸망으로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그의 사역을 교회 안에서까지 해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 11장으로 가면 교회 안에서 의의 일꾼처럼 가장한 사단의 종들이 있다고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은 괴휼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라.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옛 언약의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좀더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 Temper with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케 된다는 것은 말씀이 전해지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변질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는 사건을 보세요.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다 변질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 이브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당시 에덴 동산이에요, 아직. 그 얘기는 당시 아직 교회였다는 거예요. 쫓겨나기 전이에요. 출교당하기 전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단은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생과 같았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 변질시켜서 전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혼잡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순전히 그렇게 전해야죠.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율법이야. 그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전해야죠. 사단이 뭐라고 전하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바꿉니다. 이불을 시험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품기 시작하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죄짓고 지옥 심판! 이렇게 전했어야죠. 근데 뭐라고 해요? 그 심판 슬쩍 빼버려요. 죽을까 하노라. 얼마나 웃기는 소리입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죄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죄 심판 다 빼고 복음 전하자. 뭐가 달라요? 이분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이브가 또 가관이죠. 이분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을 혼자.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언제 그랬어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사단에게서 이브로 왔는데 이브가 성도의 교제를 그 변질된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눠요. 함께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마지막에 너희가 정녕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변질시킵니다. 이것이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이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특별히 새 언약이 임했는데도 여전히 옛 언약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별하기 쉽죠. 완전히 다른 말을 하면. 그런데 실적 혼잡케 하는 말을 섞어서 다른 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근데 실적 섞어서 더해서 빼서 다른 원리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실적 섞을까? 왜 뺐다가 더했을까? 왜 살짝 바꿀까? 거기는 항상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 베드로 후서에 가면 그 거짓 선생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바꾼대요. 사단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신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쫓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했던 자고요. 괴율 가운데 행하였고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했던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의 일이나 괴휼이나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으로 가지 않겠다.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아니 조금 전 얼마 전까지 거짓 사도와 같았던 자신이었는데 감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새로운 결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맹세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 때문에 새 언약의 사건 때문에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건이 사도 바울에 일어났는가? 새 창조 사건이에요. 6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공허와 혼돈과 어둠 속에 빛이 있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첫 창조의 창조주 하나님이 죄의 어둠 속에 거하고 있던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도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가득 차게 되죠. 이 빛이 뭐냐?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복음이 빛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 복음으로 오면 빛으로 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추심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전에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가진 옛사람에서 죽고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느냐? 그 예수님이 복음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말씀에서 아무리 수도 없는 좋은 말씀을 전해도 절대 어둠을 비치는 빛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타락한 첫째 아담의 형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숨은 부끄러움과 괴유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 그 아담의 첫 아담의 모습, 타락한 모습이었죠. 더 이상 자신의 현실이 아니라고 하세요. 왜? 자신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5장 45절 그리고 49절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45 and 49 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마지막 아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님.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하고 실패한 것을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대표로 완전한 새 언약의 직분으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숨은 부끄러움에 일을 하시거나 괴율 가운데 행하시거나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일을 한순간도 요만큼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순전히 진리만을 나타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직분, 내 사역에서 찾아온 것은 뭐였죠? 세상 명예? 세상 영광? 세상에서 편해지는 것? 낙심할 일들이 없어지는 것?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받으신 세상의 미움과 고난과 핍박, 죽는 그 순간까지 사방으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제자들까지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버린, 낙심할 일들로 가득 찼다는 거죠.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낙심해야 될 일들로 가득 차셨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뭐가 예수님으로 낙심하지 않겠을까요? 자신의 피 흘리기까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나타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천국에서 함께 누릴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 그 천국 영광을 기쁨으로 바라볼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진리 복음만을 순전히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신도 하나 되어 있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치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지 않게 한 자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제 성령님이 그 삶으로 점점 인끌어 가실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천국 영광의 현실을 바라보며 온갖 핍박과 버림당함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저도 목사로 어떻게 완전하게 말씀을 순전하게 다 전했을까요? 그래도 성령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소망 없는 죄인이었던 자신 안에서 이러한 삶이 이루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 죄인들을 바라볼 때, 아니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면서도 늘 흔들리고 거짓 가르침과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늘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난 도대체 뭐야 죽는 날까지 이게?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복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믿고 어떤 낙심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의 소망을 두고 진리만을 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고요. 말씀을 좀 마칠게요.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신이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마음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만을 순전히 전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삶에 낙심할 일들, 낙심할 소식들, 낙심할 현실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순전하게 복음 말씀만을 전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예수님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교제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낙심을 가지고 온 형제 자매들이 그 낙심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심 속에서. 이 복음에만 능력이 있고 이 복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마음을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고요. 새 언약의 직분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는 자로 받아주고 계시고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전하는 복음에는 새 창조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기보다 복음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교회도. 죄가 더한 곳이라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욱 큽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요,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보혈이 씻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딱딱해질더라도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이지 못할 마음은 없어요. 복음이 힘이 없어서 지금 마음이 딱딱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요, 복음에 나타난 우리의 천국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요,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가득 차 있다 해도 복음에 증거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천국의 영광은 그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권능을 믿으시고 복음으로 나아오시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더욱 복음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이유로든지 순전한 복음을 원치 않을 때는 뭔가 다른 것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교회든지 우리 성도든지 복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전한 복음만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만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새 언약의 직분으로의 부르심이고요. 끝까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낙심과 긍휼로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베푸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낙심해야 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그 낙심에서 찾아오는 유혹들,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을 떠나가게 하고 복음에서 복음을 버리게 하는 것에서 싸워 더욱 복음만을 올바로 전하고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주일에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